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각 종교마다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이 불교에서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일단 가장 간단한 대답은 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고가 아니라 한자말 고가 되어서 인생은 그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수행의 시작도 바로 시작점이 바로 고통이었는데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불교의 인간에 대한 인생관 자체가 조금 어둡고 부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 고통은 다시금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간의 인생에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는 것인데 몸의 고통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또 따로 막 이렇게 분류가 돼서 좀 복잡해지는데, 불교에서는 이 몸의 고통 네 가지를 생로병사라고 부르죠. 이 한국의 건강 프로그램 제목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뭐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보시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아주 익숙하실 텐데,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 그리고 병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인생의 네 가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탄생도 고통이다라고 합니다. 태어남으로써 인간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육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고, 나머지 고통의 원인이 바로 태어남이기 때문에 이 태어남 탄생도 축복이면서 동시에 고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은 나머지 세 가지 고통, 늙는 것과 병드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든 인간의 고통이 똑같은 것 같지만 여기 한 가지의 변수가 있죠. 살펴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병의 병이 든다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은 누구도 어떻게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예, 그 병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병으로 10번 고생을 했다면 다른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병으로 20번을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20번이란 횟수로도 이게 얘기가 안 될 때가 있죠. 병의 이 높낮이, 병이 훨씬 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중 때문에도 이 횟수로도 또 표현이 안 됩니다. 복잡해지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병으로 별반 고생하지 않고 생을 쭉 살고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고통에 따라서 인간의 죽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최대한 짧게 병치레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지 죽음의 모습만 결정할 뿐만 아니라 늙어감의 모습도 대단히 많이 좌우하고, 병에 따라서 어떻게 늙어가느냐의 모양이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어쩔 때는 태어남의 모습에도 이 병이 개입해서 태어남을 또 더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이 생로병사 네 가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개인의 병의 역사에 따라서 고통의 나머지 모양들이 인간의 수만큼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다라고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고통이 삶을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이러한 흐름은 가톨릭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통을 대하는 자세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대하는 자세가 나머지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인생은 고 자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오늘 일독서였던 레위기에서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므로 부정하다. 그는 머리에 병이 든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이 피부병을 머리에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짐작해보면 머리에 병이 들었다. 그만큼 심각한 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아주 뿌리 깊은 병이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로 나병, 한센병을 말합니다. 이 저 나병과 한센병의 단어를 똑같이 저는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 세성경이 번역될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단체로 이 성서를 번역할 때 나병이라는 단어를 한센병이라는 단어로 바꿔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센병이라는 말은 근대 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사람 이름일 겁니다. 한센병이 무슨 병균을 발견했나 약을 발견했나 어쨌든 그걸 발견한 의사 이름을 따서 이제 나병이라고 부르던 걸 한센병이라고 바꿨기 때문에 이 한센병이라는 단어를 신약시대에 붙이기에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이 훨씬 후대이기 때문에 번역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이제 복음에서는 여전히 나병 환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병이 든 사람이 부정한 자로 선포되고 나면 그는 홀로 남겨집니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기 혼자 외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결국 병은 이 병은 자기 존재의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고립감이 단지 마음의 고립감이 아니라 물리적인 고립감으로도 이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느님에게 벌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여겨졌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 병의 증세를 약화시킬 방법도 없었고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 때문에 피부가 허물어지는 모습 때문에 더 혐오스럽고 무섭게 느껴졌고 그 모습 때문에 더 강력한 전염병으로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었었죠. 한국에도 이런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생존자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발병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발병하지 않지만 그 병을 앓는 생존자들이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단촌이 지금도 여전히 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자들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한국 경남의 산청 성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만났던 이 환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에게는 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딸을 못 본 지가 몇십 년이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그 딸이 결혼을 했는데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를 숨기고 살겠죠. 그 딸이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할 때 그분의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만큼 그리움이 사무치면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의 고립감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루어지던 한센병 환자가 오늘 복음에도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해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예수님은 당신의 기적으로 그 사건을 끝맺지를 않고 기존의 사제 집단에게 가서 당신의 반대파였죠.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자신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그의 병을 고쳐, 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고립감도 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영적인 병도 없애주시려는 자상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신 시대 한센병 환자들을 모두 고쳐주신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당신에게 찾아와서 자비를 청한 환자들만 고쳐주셨습니다. 몇 명 안 되죠. 그 많은 나머지 환자들은 그대로 그들의 생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인간을 넓게는 몸의 고통으로부터 좁게는 한센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공생활의 목적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에 대해서 한센병과 같은 지독한 고립감을 겪어야 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신 걸까요? 몰로카이의 성자 다미안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성인이신데 그 신부님의 시대에 이 하와이 제도안의 섬 가운데 하나였던 몰로카이는 한센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의 소록도 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다미안 신부님이 그들을 위해서 들어갑니다. 몰로카이를 맡았던 그 교구에서 이제 지원자들을 죽여가 받았는데 아무도 신부들이라도 아무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 다미안 신부님이 자원을 해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분은 그곳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신의 성한 몸이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그들과 나를 나눈다면서 자신도 그렇게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느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는 또 한 명의 한센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과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곳에서 그렇게 한센병 환자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강론의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각자의 고통이 나를 너로부터 고립시키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되게 하라라는 걸 강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순간적으로라도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듭니다. 이웃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들고 심지어 나로부터도 고립되게 만들죠. 그리고 그 고통을 벌이라고 여기게 되는 순간 그 고립감은 최고조가 됩니다. 죽음마저 생각하게 만들죠. 그 고통이라는 고립감에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혼자가 아님을 그 고통이 결코 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공감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한센병 환자들은 그 병의 고통보다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그렇게 혼자라는 마음, 그 병이 벌이다라는 마음이었고 복음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치유해 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치유해 주신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바로 혼자라는 죄인이라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 그리고 우리 이웃이 고통에 처했을 때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독서였던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와 함께 하셨다면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 나름의 기적의 모습과 방법으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나와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심을 담은 공감을 담은 함께함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나와 또 너에게 그 순간순간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우리 신앙인들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